제1장 하나님의 숙련공.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것입니다. 이 말은 적어도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위임을 받는 것은 항상 개인적이며 결코 많은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일반적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분명한 목표가 있으며 결코 우연하거나 목적 없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나 나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실 때에 그분은 우리가 다만 그분을 섬기는 데에 바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개개인이 어떤 확실한 일들을 이루어 그분의 목표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그분의 교회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반적인 위임을 주셨지만 우리 개개인에 대한 그분의 위탁은 언제나 어떤 개인적인 위임을 대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그분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 그분을 섬기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충만의 특별한 면을 가지고 그분의 백성에게 나아가는 것이거나 혹은 신성한 계획과 관련된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 모든 사역은 특별한 하나의 사역이어야 합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이 완전히 똑같은 일을 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므로 그분이 그들을 예비하시는 방식 또한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가르침이나 훈련의 방식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계시며 또한 항상 고난의 시험을 더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역이 아니라 주어진 시기에 그분의 백성을 섬기도록 특별히 정하신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종 자신에게는 이러한 사역이 반드시 그의 개인적인 특별한 일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특별한 체험을 가짐으로써 특별하게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이며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목적과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거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부터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을 어느 정도 주의했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신약에서 중요하며 명백히 나타난 세 방면의 사역, 특별히 시대적으로 공헌을 한 세 명의 인도하는 사도로 대표되는 사역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사람에게는 물론 공통점이 많이 있지만 성경의 기록 가운데 어떤 부분은 그들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강조하여 말하므로 그들 각자가 하나님에게서 직접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의 특별한 분깃을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약 안에서 세 노선의 사상을 밝혀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것은 각기 분량이 저마다 다른 많은 사도들에 의해 밝혀진 것이지만 특별히 이 세 사람의 독특한 직분에 의하여 분명히 나타내어지고 설명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 사람의 사역이 나타내는 바가 서로 다른 것은 다소 시간상의 순서에 따른 것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사도는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자신의 새롭고도 때에 맞는 강조점을 두드러지게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결코 그 세 사람을 분리해서 보거나 혹은 그들이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 사도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서로 상충되지 않고 도리어 서로 보완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 사이의 차이는 그들 사역의 전반적인 면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들을 가르치기 위한 기록상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 이 세 사람이 온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노선은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세 가지의 주요한 역사적인 강조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안의 많은 서로 다른 사역과 이후의 역사상의 무수한 사역들은 빌립과 바나바, 실라와 아볼로, 디모데와 야고보 등의 사역과 같이 모두 어느 정도 이 세 사람의 특별한 성분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유익하며 또한 우리가 이번에 성경을 연구하는 목표입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자. 먼저 베드로를 보기로 합시다. 일반적으로 마가가 쓴 복음서는 사실상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회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베드로 자신이 쓴 서신서에나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몇몇 저자들이 그의 생애의 사적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베드로의 특별한 분기신 그의 사역을 말해줍니다. 베드로의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서신은 분명 우리에게 그의 사역이 한 사도의 모든 일을 대표할 정도로 광범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서술 안에서 비교적 두드러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주의를 끄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분을 따라오라고 하실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특별한 일이 되었으며 또한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신속하게 왕국 안으로 인도하려고 하였습니다. 후에 빌립보의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이 점을 다시 확정하셨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후에 그분의 양을 치는 목양의 직분을 다하도록 부르심받았지만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교회를 언급하시면서 그에게 주신 첫 말씀은 내가 천국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였습니다. 열쇠는 먼저 하나의 입구와 하나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당신이 문에 들어가거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열쇠를 사용하여 문을 열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직분은 자주 이처럼 어떤 일들의 시작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그의 직분은 첫 번째로 새로운 시작을 이끌어오는 것이었습니다. 3,000명이 그의 말을 받으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고넬료와 그의 집에 임하셨을 때 가이사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말했을 때 그는 유대인에게 문을 열어주었으며 그 후 그가 로마인의 집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을 때 다시 이방인에게 문을 열어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두 장소에서 단독적이지 않았는데 이는 주님의 사명이 항상 주위의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우리는 바울 역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이방인 가운데서 더 확장된 복음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지만 실제로는 베드로가 선구자입니다. 역사적 의의로 볼 때 그가 손에 열쇠를 쥐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일은 어떤 것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일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의 부담은 구원에 있습니다. 이 구원은 구원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왕국을 이끌어오기 위한 것이며 또한 높이 올려진 왕이신 예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방면을 강조하지 않고 시작 단계에 역점을 두게 됨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열쇠이며 이 열쇠의 기능은 하나님의 왕국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한 것처럼 이것은 그 자신이 부르심받았을 때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부르심받았을 때의 상황은 바울과 다르며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심지어 요한과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서로 다른 이러한 상황들을 우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의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르심받았을 때에 그는 본래 숙련된 일이었던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의 직업은 그의 일생의 사역의 특징을 이루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는 가장 앞장서서 복음을 전한 자였으며 사람을 얻음으로 인하여 어떤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물을 던지면 여러 가지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베드로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행하고 기록한 광범위한 일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가 이루어낸 사역에 대한 성경의 기록의 중점은 그물을 던져 고기를 낚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본래 장막 짓는 것을 업으로 삼았음. 다음으로 바울을 살펴봅시다. 그는 주님의 종이지만 조금 다른 사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는 베드로의 개척의 일을 거절하고 그가 얻은 기초를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두 사람의 사역 사이에 근본적인 충돌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 사이에 서로 용납되지 않는 면이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인에게 편지를 썼을 때에 그와 베드로의 차이는 지역과 민족에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역이 본질상 상호 보완적이라는 점에 서로 일치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평가하시고 확증하십니다. 문제는 바울이 계속하여 더 나아가라는 요구를 받은 날이 온 것입니다. 베드로의 일은 시작하는 것이고 바울의 일은 건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바울에게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즉, 그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것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늘에 속한 실제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았습니다. 그의 사명은 그 실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백성들을 하나로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이방인들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이상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가 메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각종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이상은 복음이 포괄적으로 전파되어야 하며 모든 피조물을 향해야 함을 표명합니다. 이것은 또한 베드로가 가장 먼저이며 앞선 자임을 말해줍니다. 그의 직분은 큰 보자기에 여러 가지의 것들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그에게 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요파에서 더욱 새롭게 이해되었는데 이것은 가능한 한 모든 족속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제 바울은 이 점에 있어서 다른 면이 있는데 그는 보자기를 잡은 사람이 아니라 장막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상 중에 나타난 보자기는 바울의 손에서는 장막이 됩니다. 나의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 말은 보자기는 아직 형태를 갖지 않았으며 아직 어떤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과 같은 장막 짓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는 베드로와 똑같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하늘로부터 그에게 임한 환상에 사로잡혀 형태가 없던 보자기에 형태가 있게 하였으며 의미가 있게 하였습니다. 그는 주제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문제일 뿐 아니라 분명한 형태를 가진 어떤 것을 얻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결코 하루에 3천 명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러한 일을 체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특별한 사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늘의 이상을 따라 믿는 사람들을 하나로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단지 그분을 믿고 예배당에 다니며 거기에 앉아서 잘 짜여진 설교나 듣고 이렇게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며 안주하는 것으로는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소위 그들이 말하는 두 번째의 축복, 거룩함, 해방 자체만을 위한 특별한 체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 대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의 갈망이 있으신데 그것은 바로 하늘로서 온 한 새 사람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목표와 목적은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와의 연합으로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로 완전히 조성된 그분의 한 새 사람인 그 그리스도를 얻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것은 아주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 단 한 가지 생각은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얼마나 신성합니까? 성경은 여러 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또한 아주 여러 번 단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당신이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개인의 방면을 말할 뿐 아니라 그분과 함께한 사람들을 포괄하여 말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한한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많은 구원받은 아들, 곧 구원받은 많은 개인이 아니라 한 무리의 단체적인 백성을 얻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그분의 아들 안에서 그분과 함께한 세 사람, 즉 하나의 연합된 집합체로서 그 가운데서 인간의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칭송받을 아들의 하늘에 속한 성질과 생명과 영광을 표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목표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비밀을 널리 알려서 그분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한 청지기로 하나님께 부르심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베드로의 사역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가 숭고한 지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울의 특별한 사역은 베드로의 사역이 필요로 하는 것을 보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보다 전진했지만 이것은 베드로의 사역을 허물어뜨리거나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베드로 형제 자신도 하나님의 신령한 집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더욱 증가함에 따라 이 점에 있어서 바울이 다소 그보다 앞섰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의 끝부분 몇 구절을 읽어보면 거기서 그는 바울에게 주어진 지혜를 말하고 있으며 또한 바울의 글을 다른 성경과 동일한 이유로 매듭지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바울의 가르침이 그 자신의 가르침의 보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가장 먼 곳에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는 복음의 초보적인 효과에 만족하지 않고 복음에 더욱 진일보한 목적에 이르도록 언제나 성도들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는 건축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분명히 그는 건축자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더 전진하여 그 터 위에 건축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일 다른 터 위에 건축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기초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는 건축 재료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당신이 어떻게 건축하고 무슨 재료로 건축하는가는 큰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열등한 위조품이나 대용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사랑 안에서 연락하고 상합하여 주 안의 성전으로 건축되며 또한 함께 연합하여 그분의 아들의 영광을 표현하고 전시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그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 앞에 둔 목표입니다. 그가 일생 동안 많은 일들을 체험하여 얻은 공과들, 오랜 시간의 수고, 광범위한 지역의 여행, 그의 풍성한 많은 저서들은 이 하나의 목표,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얻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분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물을 보수함. 그러나 후에 방해와 좌절이 왔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 일의 원인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오래지 않아 그는 디모데에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말하며 로마 제국의 한 속주의 성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이 믿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분명 계시록에서 주님이 친히 질문하신 그 사람들일 것입니다. 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대표적인 일곱 교회에게 쓰여졌는데 우리는 그 일곱 교회의 영적인 상황이 바로 이 모든 시대에 나타난 교회 전형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첫 신약 시기 안에 모든 교회가 거의 하나님의 표준을 저버렸으며 신성한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한을 불러들이십니다. 신약의 기록을 살펴볼 때 요한은 줄곧 무대 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세상을 떠나면서 주님은 그분의 사역 안에서 더 전진된 그릇을 내놓으셨습니다. 요한에게는 새롭고도 분명한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새로운 필요에 부응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베드로의 사역과 매우 다릅니다. 요한은 베드로처럼 그렇게 어떤 일을 시작하도록 개별적으로 혹은 독자적으로 위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볼 때 주님께서 요한을 사용하신 것은 오직 그가 베드로를 돕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또한 요한에게 교회의 비밀을 밝히는 일을 분명하게 맡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는 다른 사도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기초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그의 부르심 또한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볼 때 그는 바울을 통하여 주어진 그 계시에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에 관한 일들은 최고봉에 도달하였으므로 다시 무언가를 고쳐넣을 것이 없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창세전에 신격이 이루신 신성한 결의를 완전히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안에서의 이러한 결의는 사람들이 구속받고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한 계획으로 하나님은 이미 시대마다 조금씩 계속해서 이것을 나타내셨으며 마지막으로 특별히 은혜 시대 안에서 그리스도의 출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높이 올려지심을 통하여 완전히 그분의 계획을 나타내셨습니다. 바울의 특별한 부담은 이 계획을 완전히 제시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완전히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일은 우리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중심의 일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 안에서의 일이었지만 이제는 시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위임하신 것을 고치려고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개조해야 하므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 후에 요한이 더 필요합니까? 이 전진된 사역은 어떠한 필요를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약시대 말기에 원수가 하나님의 집에 몰래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구속받은 상속자들을 그분의 길에서 떠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이상을 본 에베소의 사람들까지도 실패하고 후퇴하였습니다. 실로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실패에 있어서 앞장선 교회였습니다. 당신이 만일 에베소 교회에게 주어진 첫 번째 서신과 두 번째 서신, 즉 바울이 쓴 서신과 주 예수께서 요한을 통하여 쓰신 서신을 비교해 본다면 당신은 이 사람들이 그런 상태 안에 있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 요한은 이끌려져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더 전진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은 신약 성경에서 요한의 사역이 항상 어떤 것을 회복하기 위한 것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어떤 것을 말하거나 새로운 것을 발표한 적도 없으며 어떤 것을 진일보하도록 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서와 서신서 혹은 계시록에서 요한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린 위치에서 원래의 위치로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요한이 사도로 부르심받았을 때의 상황과 잘 부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르심받아 주님을 따를 때에 그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한 그릇이라고 칭하셨을 때에 그는 이미 장막 짓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부르심받았을 때에 그는 베드로처럼 배 위에 있지 않았으며 호숫가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와 그의 형제가 강가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수선하고자 한다는 것은 그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물건이 이미 상하고 잃어버린 바 되었는데 당신의 일이 그것을 수리하거나 회복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요한의 특별한 사역입니다. 그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근원적인 것 안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것은 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후에 이 일을 논할 때에 다시 설명하기로 합시다. 아마도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 세 사도의 세상적인 직업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상응시키려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이런 세세한 것을 기록한 것이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편리한 근거로 삼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그들 각자가 대표하는 위대하고도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염두에 둡시다. 우리 앞에는 세 사람의 대표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건축자인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하늘에 속한 이상에 따라 건축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패와 위협이 있을 때에 요한은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 변함없고 하나님은 마음속에서 결코 포기한 적이 없으셨다는 것을 거듭 확실히 해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마음의 뜻을 이루실 것이며 그분의 마음의 뜻은 결코 바뀐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일의 실제적인 요점은 서로 보완하고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 세 방면의 사역이 교회를 완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시작하는 베드로의 사역이 필요하고 그 위에 건축을 하는 바울의 사역이 필요하며 또한 필요한 곳에서 사물을 회복하여 그것으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하는 요한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이러한 세 방면의 사역이 필요한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세 번째의 직분, 곧 회복의 직분이 아마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크게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사역 안에서 이러한 요점들의 실제를 세세히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현재의 상황에 주어진 마지막 직분의 의미를 주의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부터는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의 순서에 따라 그들 자신에 관하여 그리고 그들 각자의 사역의 특성인 계시의 사역과 건축의 사역과 회복의 사역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이것들을 보기를 원하고 또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영께서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기를 원합니다.